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에서 정부군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ISIL은 최근 며칠 데이르 에조르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뒤 지난 주말 전략 거점인 정부군 공군 기지를 장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리아군 병사와 ISIL 반군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군 기지는 시리아 정부가 데이르 에조르에서 마지막으로 장악하고 있던 시설로 데이르 에조르의 일부 주거 지역은 여전히 정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며칠 데이르 에조르 내 ISIL 근거지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이 강화되긴 했지만 시리아 정부군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살만 알 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시리아와 예멘 내 안전지대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두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지대 설치에 대한 살만 국왕의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살만 국왕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전쟁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구상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합의라고 맹비난한 이란 핵 합의의 엄중한 이행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틀간 세계 여러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어제는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대행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모하메드 반 자이드 왕세자, 그 전날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말콤 턴불 호주 총리 등과 잇따라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와 시리아 등지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개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미 전역에서 반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워싱턴과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는 시위대가 증오 반대, 공포 반대, 난민 환영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번 행정명령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뉴욕 시위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도 참가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존 맥케인과 린지 그레이엄 등 공화당의 중진 상원 의원들도 행정명령 반대에 가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7개 나라 국적자들에 대해 90일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난민도 120일간 받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반발이 거세지자 존 켈리 장관은 7개국 출신이라도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이번 명령은 종교가 아니라 테러에 관한 것이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캐나다 동부 퀘벡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어제 무장괴한들에 의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퀘벡 이슬람문화센터 대표는 총격 당시 신도들은 저녁 기도회를 위해 사원에 모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번 총격은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하고 캐나다는 다양성과 종교적 관용을 가치로 여기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예멘 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 특수군 요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성명에서 해군 최정예 대테러 부대인 SEAL-Team-6가 예멘 중부 알바이다주 야클라 지구를 급습해 알카에다 연계단체 요원 1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가 불시착하면서 추가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방위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고 기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각국에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입국 잠정 중단 조치로 탈북자들도 미국 입국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 수가 적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지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한 공동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 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해 30여 분간 논의했다고 한국 국무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황 권한대행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미한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양국 강요 등 관계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전략을 놓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주 이루어지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동맹의 연합 방위 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확장 억제나 전면적 군사 능력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며 양측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공동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새 행정부 인사들이 다양한 계기를 통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60여 년 동안 군사와 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와 각종 지구촌 현안들을 상대로 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성장한 양국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양국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반을 둔 확고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엔 미한 공조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매티스 국방장관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답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조만간 만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통화를 통해 국회 탄핵으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미한 두 나라의 최고위급 소통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지만 이번 통화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공동의 억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 뭐 이런 걸 통해서 역시 북한의 핵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위협 그리고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한미동맹의 중요성, 이러한 것이 아무래도 통화를 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네요.
중국의 반발로 외교적 쟁점이 된 사드 배치에 대해선 이번 통화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데 재차 공감했다는 분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사드 배치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고 매티스 장관의 방안을 통해서 그것을 조기에 관철시키겠다. 그런 차원의 입장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다음 달 2일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매티스 장관의 방안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미국에 갖는 중요성과 굳건한 미한 동맹의 필요성이 반영된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제출 시한 한 달을 앞두고 각국이 얼마나 이행보고서를 제출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회원국들의 90일 안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출 시한을 약 한 달 앞둔 25일, 안보리사나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2321호 이행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고 회원국들이 이행보고서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행보고서는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각국이 완전한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일부 회원국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은 각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시간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과 함께 공개된 11쪽 분량의 체크리스트에는 총 10개 항목 약 40개의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조치와 관련한 항목에는 각국이 자국 금융기관이 북한의 사무소나 지점,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했느냐는 질문이 담겼습니다.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오는 2월 28일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과 함께 각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독려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 채택된 2270호의 경우 27일 현재 모두 72개 나라가 제출한 75개의 이행보고서가 공개된 상태입니다. 2006년에 1718호 이행보고서 제출국보다는 약 20개 나라가 적지만 역대 5개 이행보고서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앙골라와 부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베냉 등 9개 나라가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의 숫자를 93개에서 84개로 줄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We welcome a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lly implement UNSCR 2270 and hold the DPRK.
캐치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완전히 이행하고 안보리 결의와 국제 의무를 위반한 북한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 취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질산 아모늄과 원심 분리기, 항공, 해양 관련 장비 등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최근 외신들과 회견을 가진 뒤 여러 매체들이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를 대북 정책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6일 북한의 붕괴 단서들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25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민중봉기 발언과 최근 북한 내 변화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가 회견에서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고 김정은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 건 북핵 문제의 선택의 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희소식이란 겁니다. 특히 장마당 확장으로 돈주들의 자금력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까지 바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부를 무능력하고 잔인한 정권으로 보고 있고 정부가 아닌 사적인 수입에 의존해서 자생력이 생기면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를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들의 유입으로 보다 많은 북한인들이 한국인들의 진정한 삶의 수준을 보면서 김씨 정권의 선전에 대한 냉소주의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그러면서 이런 모든 상황이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재촉하기 위한 기회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 통일부 장관이 지난주 고위급 탈북민 망명이 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탈북을 장려해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고 과거의 범죄도 면제해주겠다는 약속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강제 노동과 처형 협박이 여전히 민중 봉기를 막기에 충분할 정도로 섬뜩하지만 순회분의 분열은 평양에 대체 정부를 세울 기회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교체란 분명한 대북 정책 목표를 세우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카리스마가 있는 태용호 전 공사를 북한 망명정부의 대변인으로 추대해 북한인들의 노예 같은 삶을 끝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25일 태용호 전 공사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장기적인 미래가 없다란 제목을 달며 그의 정권 붕괴 발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문은 김정은과 고위관리들 사이에 연대감이나 충성심이 없고 고위관리들은 체제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태용호 전 공사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과 BBC 방송 등 다른 외신들 역시 북한 정권에 미래가 없다는 태 전 공사의 발언을 자세히 소개하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뷰어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10여 년간 중국과 러시아를 떠돌며 가진 고생을 겪다 마침내 미국에 도착한 탈북 남성의 사연이 미국의 외교 전문지에 소개됐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불법 체류자 송환 협정을 체결해 러시아 내 탈북자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가 두 차례 탈북과 강제 북송, 중국과 러시아에서 10여 년간 불법 체류 생활을 뒤로하고 지난해 말 미국에 도착한 탈북자 김모 씨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 잡지에 따르면 김 씨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고아가 됐고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중국에서 8년간 일하며 숨어 지내던 중 러시아로 가면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러 국경을 넘으려 했지만 붙잡혔고 북한으로 송환돼 노동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수용소에서 30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탈출을 감행한 김 씨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고 중국에서 건설 일을 하며 지내다 2013년 블라고베셴스크 부근의 아무르강을 건너 러시아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서 러시아 국경 순찰대원에 잡혀 4개월 동안 구치소에 감금됐고 재판에 넘겨져 미화 165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면제됐습니다. 재판정 바깥에서 북한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러시아 인권단체 시빅 어시스턴스 변호사가 김 씨를 빼돌려 모스크바로 이동시켰습니다. 김 씨는 모스크바의 한 식당에서 일하며 러시아 당국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면 총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4차례 거부됐다가 2016년 5월 마침내 1년짜리 임시 난민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 씨를 도와온 시빅 어시스턴스는 서방 국가들의 그를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하다 국제이주기구 IOM의 도움으로 미국행 주선에 성공했습니다. 3년간 러시아에서 북송의 두려움 속에 지내던 김 씨는 마침내 지난해 말 모스크바 세레메티에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보다 눈물을 터뜨렸다고 Foreign Policy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자신이 미국에 망명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김 씨는 이 잡지에 자신이 여전히 북한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언젠가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미국행을 도운 시빅 어시스턴스는 러시아 극동 지역과 시베리아에 불법적으로 숨어 지내는 탈북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서 2014년 사이 러시아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인 211명 중 2명만 망명이 승인됐고 1년짜리 임시 망명을 신청한 170명 중에는 90명이 승인됐습니다. 시빅 어시스턴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범죄인과 불법 입국자, 불법 체류자 송환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김 씨와 같은 탈북자가 러시아에서 서방 국가로 망명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망명 허가가 나기 전에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시빅 어시스턴스의 스테블라나 간누슈키나 회장은 북한과 맺은 러시아의 모든 조약은 러시아의 도움을 청하러 온 이들에 대한 범죄라며 옛 소련 시절처럼 러시아가 사람들을 고문과 죽음의 상황으로 넘겨주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정부 관리들에서부터 한국에 망명한 고위 탈북민들이 정보 유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한국에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언론 매체들과의 회견 때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정보 유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서 민중 봉기를 준비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태전 공사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외신 기자 회견에서도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to do for next step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is to make the right content.
북한의 정보의 휘발유를 살포해 북한 주민들이 불을 붙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부 정보 유입 확대에 대해서는 태전 공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탈북민들과 인권단체들, 여러 정부의 관리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심지어 앨러스테어 모건 현 평양주재 영국 대사는 지난달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내 정보 통제의 심각성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Regime seeks to restrict any access for the citizens of North Korea to information from outside the country. So
북한은 주민들이 어떤 외부 정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터넷 접속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BBC 국제 방송의 한국어 대북 방송을 처음으로 승인해 올해 안에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도 공개적으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특히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 부부장을 인권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그가 북한 주민들의 정보를 규제하고 검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 교체와 함께 국무부를 떠난 톰 말리노스키 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VOA에 북한 당국이 지도자 신격화와 숭배를 위해서 주민들의 권리인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She is responsible for a branch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 engages in propaganda and censorship, the massive system.
말리노스키 전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이런 정보 통제 해제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면서 언젠가 북한이 직면할 정치적인 비난은 정보 통제의 와해와 깊은 연관이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지난해 첫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바른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 사회는 수령 신격화의 기초에 유지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철저히 외부 정보를 차단한다며 김 씨 가족의 허구성 등 주민들이 진실을 알 때만이 진정으로 북한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은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김정은 정권이 이런 이유 때문에 외부 정보 유입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s something they worry about a lot. And their reaction to the loudspeakers being activated along the DMZ or the
비무장지대를 따라 확성기를 크게 틀거나 전단을 투하하면 북한 수뇌부는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정보 유입 활동과 지원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월 북한인권 개선 사업을 민간에 공모하면서 대북정보 유입에 16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 기금을 통해서도 대북정보 유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존 KBS 한민족 방송 외에 군 라디오 방송과 확성기를 통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미국과 한국의 안보 협의회에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군은 북한에 대한 심리전 활동을 통해서 세계의 이 상황과 대한민국의 실상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북한 군인들, 북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도구들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라디오와 대형 풍선을 통한 전단에서부터 이동식 저장장치인 컴퓨터 막대기, 즉 USB, 알판으로 불리는 DVD, 휴대전화, 판형 컴퓨터로 불리는 태블릿에 다양한 정보를 담습니다. 최근엔 무인기, 즉 드론을 통해 북한 내 점조직 상인들에게 기기를 직접 보내 정보를 확산시키는 활동도 늘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2년 전 무인기 활동을 처음 시작한 정광일 노체인 대표입니다.
드론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우리 날씨 조건이나 바람이 좋으면 언제든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으로 보내면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정말 여러 방면으로 엄청 우리가 많은 양을 보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된 거죠.
북한에 들어가는 정보량과 내용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하지만 방송 드라마나 영화 등 오락물들이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아닌 그 외에 다른 국가들, 다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일상생활이 어떤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보낸다면 솔직히 북한에서는 뭐 삼겹살을 한번 구워 먹자고 해도 정말 한 6개월 벼르고 한번 먹을 정도, 그 정도지만 한국에서나 드라마를 보면 먹고 싶으면 가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남한이 엄청 동경이 대상이 되고 자기 삶이 왜 이런가 하는 걸 돌이켜보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죠.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본 뒤 자유와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향하는 탈북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 컴퓨터 밀수를 하다 탈북한 뒤 컴퓨터 풍자 만화인 웹툰을 통해 북한의 정보 유입 활동을 하고 있는 최성국 씨입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그 몰랐던 세상도 알려졌고 본인이 자기한테 어떤 힘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런 힘을 가르쳐준 정보가 된 겁니다. 재미를 넘어서 그 새로운 그 세계였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훌륭한 교과서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와 단속이 더 강화되면서 정보 방화벽을 뚫을 새로운 기기들의 개발, 오락물뿐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보 유입이 북한 정권의 붕괴와 직결돼 한반도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대적인 정보 유입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하지만 VOA에 정보와 표현의 자유는 유엔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라며 북한 주민들을 계속 어둠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s far as I'm concerned, I've seen imagery on the balloon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은 모두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과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시대에 북한 주민들을 계속 어둠 속에 있도록 하는 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북한 정부가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인터넷과 손전화기를 계속 차단한다면 풍선을 통한 전단과 다른 방안들이 차선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 수십억 명의 인구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도 북한 주민들만 거기에서 단절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탈북 난민들이 앞으로 4개월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인들을 해외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때문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명한 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습니다. 또한 이른바 특별 우려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도 90일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하도록 했고 2017 회계년도 난민 수용 인원을 5만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표 120일 후에 미국의 안보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마련됐다고 판단되는 나라의 국민들에 한해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 난민들도 적어도 앞으로 4개월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단 한 명이라도 탈북 난민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탈북 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going to impact what we're doing because there's nobody there's hardly any people are trying to get resettled here because
미국에 오려고 하는 탈북 난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211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연평균 2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한 명도 없는 등 3, 4개월씩 단 한 명의 탈북 난민도 미국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숄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탈북 난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He's concerned about terrorist groups infiltrating, which they've already said they were going to do.
숄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열린 국경과 관대한 난민 정책을 악용해 미국에 침투하려는 테러 단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해 남북 교역 규모는 3억 3천만 달러로 1998년 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에 그쳤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남북 교역 규모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북 햇볕 정책이 본격화하기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겁니다. 남북 교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5년 27억 1,4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남북 교역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북한이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 정부가 2월 10일 남북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때문입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가 지난해 북한에서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다음 주 정기 이사회에서 유엔 개발계획의 올해 대북 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개발계획 대변인실은 27일 VOA에 지난해 북한에서 계속 벌여오던 네 가지 사업을 중점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했다며 주로 식량 안보와 농촌 지역 에너지 개발, 환경, 재난 감소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 안보 사업은 농업 종사자들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 식량난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종자 생산 개선, 수확 후 손실 감소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수확 후 손실 감소 사업은 건조와 재분 등 식량 관리 과정에서의 손실을 막는 사업으로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구를 재정비하고 관리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촌지역 에너지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나무와 석탄 같은 재래식 에너지 사용과 함께 풍력과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 밖에 북한 취약계층이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역관리와 산림복구 사업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8월 말 발생한 함경북도 수해에 대응해 피해복구 사업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개발계획이 올해 대북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지난해 말까지 진행된 북한 내 사업은 2011-2015 북한 국가 사업이 1년 연장된 것으로 재연장이나 새로운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유엔 집행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변인실은 27일 VOA에 현재 대북지원사업 연장을 위해 유엔 이사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앞서 지난해 말 종료된 2011-2015 북한 국가사업의 추가 1년 연장을 UNDP, 유엔인구기금, 그리고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국 운영이사회에 공식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주기가 아닌 기존 2011에서 2015년 북한 국가 프로그램의 추가 1년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겁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신청서에서 국제은행 거래와 물품 획득, 조달과 관계된 2016년 사업 운영 환경 변화를 이유로 들며 현 북한 국가 프로그램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1년 연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이사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37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전체 인구 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또 인터넷과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이용률에서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377만 3,420명으로 나타났다고 캐나다의 소셜미디어 관리 플랫폼인 후스위트와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 마케팅 업체 위아 소셜이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24일 공동 발표한 2017 디지털 국제현황 보고서에서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협회 GSMA의 연구 부문인 GSMA 인텔리전스의 지난해 4분기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1년 전 보고서에서 발표된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 수 330만 명과 비교해 14%, 약 47만 명 증가한 겁니다. 이보다 앞서 2014년 1월 보고서에서는 170만 명, 또 2015년 1월 보고서에서는 280만 명으로 집계되는 등 해마다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12월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과 합작으로 이동통신회사 고려링크를 설립해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률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15%에 그치면서 조사 대상 212개 나라 가운데 211위로 꼴찌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과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이용률도 세계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 이용자는 1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0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213개국 가운데 21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전 세계 평균 인터넷 이용률 50%와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또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이용하는 비율에서도 조사 대상 213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이용하는 사람 1만 3천 명을 포함해 전체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이용자를 1만 6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전체 인구의 0.06%에 불과한 것으로 세계 평균 37%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전체 인구의 115%인 5,800만 명, 인터넷 이용률은 90%, 사회연결망 서비스 이용률은 83%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고려대학교와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JP모건이 지원하는 창업 취업 아카데미를 수료한 탈북민이 서울에서 닭고기 튀김 가게를 열어 성업 중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 내가 티켓 하나 드렸다. 하나 드리고 이것도.
서울 강동구의 한 시장 입구에는 작은 닭고기 튀김 가게가 있습니다. 이곳의 사장은 탈북민인 이서연 씨 부부. 이서연 씨는 지난 19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다가 2004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4개의 자격증도 취득하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마을 공동체 활동도 하고 중학교에서 통일교육도 하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남편과 함께 닭고기 튀김 가게를 열어 어엿한 사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자마자 학원을 한 4개 다녔어요. 조리기능사, 그리고 이제 실내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에 전산회계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을 4개 땄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취업이 연결이 돼가지고 회계 사무실에 한 7년 근무를 했었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픈 이벤트를 따로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금액 자체가 오픈 세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9,900원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벤트를 따로 안 했는데도 저희 오픈 두 번째 날에 300만원 벌었거든요.
이서연 씨가 사장의 꿈을 이루기까지 탈북민 창업 아카데미의 힘이 컸는데요. 탈북민 창업 아카데미는 고려대학교와 JP모건이 탈북민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만든 교육 과정입니다. 이서연 씨는 이곳에서 약 10개월 동안 창업의 기초도 배우고 심화 현장 실습도 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준비를 했는데요. 주변의 도움도 컸습니다. 실내 장식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탈북민 동료가 가게를 꾸며줬고 가게 홍보물과 양념들도 모두 주변의 탈북민 사장님들의 도움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탈북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열매 나눔 재단이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했는데요. 닭고기 튀김이라는 상품을 선택한 건 북한에서 조리를 전공한 이서연 사장의 솜씨도 한몫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조리국 기능사도 또 다녔거든요. 4개월 다녔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양념 만드는 거. 그런 거는 기본적이고 뭐 식재료 학 식품 영양학 이런 거는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거는. 그래서 진짜 기초적인 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비슷한데 그런 것만 책으로만 배운 거죠. 실전. 감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뭐나 이제 배우는 거는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리를 여기서 조리를 또 다시 했던 거는 제가 요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문대에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써볼 수 있을까? 근데 북한에서 배웠던 전문 교육은 셰프 이런 과정인데 여기서 만약에 셰프로 가려면 그 길이 너무 험난하잖아요. 뭐 이제 경력도 있어야 되고 막 이제 해외 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냥 저 하지 않았던 거고 그냥 뭐 요리랑 음식이랑은 도움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를 넣으면 좀 더 맛있을까? 바삭할까? 이런 거는 기초적인 거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런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 고려대는 진짜 전문가들이랑 1대1 멘토링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바로바로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이제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정이 가능했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이제 저희한테 다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사후 관리도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쌀가루를 입혀 튀긴 바삭바삭한 닭 두 마리가 단돈 9,900원. 다른 가게의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는 값에 두 마리를 먹을 수 있어서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기름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 힘들긴 하지만 사장의 꿈을 이룬 요즘 이서연 사장 부부는 신이 납니다. 이서연 사장의 남편인 유재혁 씨입니다.
바깥이 이제 쌀이라서 이제 바삭바삭한 거, 근데 쌀통닭이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 저렴하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잘 해보자 뭐 그런 의도가 많이 있죠. 싼 맛에 지나가다가 먹었다가 여기 단골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의외로 싼 김에 사봤는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실 때마다 지나가실 때마다 이제 사가지고 가시고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생각만큼 잘 됐으면 좋겠죠. 뭐 생각하는 대로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겪어봐야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노력하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고.
탈북민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어엿한 사업체까지 운영하면서 유재혁 사장은 주변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말투도 있지만 뭔가 좀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더 괜찮았어요. 남 배려할 줄도 알고 좀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주위에도 이제 친척분들은 이제 장가 안 간 친척 저기 분들은 이게 뭐 소개 좀 해주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네.
하지만 아직도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서연 사장 부부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서연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계속 이어가면서 사업에도 열심히 임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2호, 3호점 등 가게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서연 사장입니다.
저희 앞으로의 생활은 계속 이제 통일 활동에 계속 이제 참여를 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제 뭐 어떻게 영향력이 좀 커진다고 하면은 북한인팔 주민들이 자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진 않더라도 같이 도우면서 하나의 힘으로 합쳐진다면 우리 이제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더승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설 연휴 마지막 날이군요.
네,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나흘간의 설 연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 앞으로 갔다가 또 여행길에 올랐다가 일상을 복귀하는 사람들 오늘 하루 종일 바빴던 하루였는데요. 연휴 내내 정체와 소통이 반복됐던 귀경길의 고속도로 주요 구간. 이 시각에도 거북이 걸음 운행을 하는 차량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고요. 뭐 한파주의보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귀경길 조심해야 된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의 기차역과 공항도 인파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차량 행렬이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하루 평균 420만 대 꼴이었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설 당일인 28일은 역대 최고 수준의 520만 대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고 한국도로공사가 집계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이동 규모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6.8%가 늘었고요. 설 당일 차량 운행도 한 3%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차량은 많아졌는데 평균적인 정체 길이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소통은 좀 원활한 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고속도로가 새로 개통되는 곳이 많았고요. 국도도 그렇고 여러 곳으로 교통량이 분산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 고속도로 위를 이렇게 정찰하고 다니고 있는 그 무인 항공기 드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드론을 이용한 교통 단속, 또 인터넷과 도로 전광판을 이용한 실시간 교통 정보가 아주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전국 고속도로의 소통 상태와 운행 속도, 또 사고 지점과 내용 등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전용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거나 여행 가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던데 이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소식이네요.
네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인천국제공항과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의 15개 공항을 이용한 승객이 200만 8,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역대 설 연휴의 최고 기록입니다. 이 한국의 설 연휴와 중국의 춘절 연휴가 겹쳐서 예년보다 이용자들이 10% 정도 늘어난 수치라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지난 26일 하루만 9만 4천여 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모두 18만 3,800여 명이 공항을 이용했답니다. 또 오늘은 도착하는 인원만 8만여 명으로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네, 참 엄청난 인파네요. 한국은 명절마다 또 한복을 입은 승무원들도 볼 수 있다면서요?
네네. 그 항공기 안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 음식인 식혜와 약과 수정과를 전달해주는 승무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어떤 항공기에서는 고급 화가지 모양의 비누도 선물해주기도 하고요. 윷놀이 세트를 설 선물로 나눠주기도 한답니다. 또 유럽이나 대양주를 잇는 장거리 노선에는 비행기 안에서 먹는 설 떡국도 또 재미난 풍경 가운데 하나라고 하네요.
그렇겠네요. 자,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연휴를 즐기는 한국의 항공기 이용객 소식이 뉴스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지난해 항공사를 이용한 사람이 무려 1억 명을 넘어섰다면서요?
네네. 그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1억 명을 넘어서 모두 1억 39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선 여행객 또 국제선 여행객 모두 합친 규모입니다. 국내 여행객이 10.5% 늘어서 3,091만 명이고요.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도 각각 20%대로 승객이 늘었습니다. 대양주가 뭐 18% 가까이, 유럽 노선도 6% 이상 승객이 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이 갈수록 분주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한국의 최대 관문인 인천공항은 무려 17.3%나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김해국제공항은 30.4% 이용객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유는 그 저비용 항공사 LCC 취향 노선이 많아졌고요. 내 외국인의 여행 수요도 또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선 여객기를 이용한 사람들은 한 해 전보다 한 10.5% 늘어서 3,091만 명이고요. 국제선 이용객도 뭐 18% 넘게 증가해서 7,30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항공 수요, 한국의 그 작은 공항이라고 불렸던 여수와 청주 등 지방 공항에도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 하면은 보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에 못 들어본 이름의 항공사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저비용 항공사, 저가 항공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네.
그 2008년에 운항을 시작했던 이스타 항공부터 시작해서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그리고 지난해 부산을 기점으로 움직이고 있는 에어부산이 한국의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이 저비용 항공사들은 한국 내 노선을 중심으로 기존의 대형 항공사들이 취향하지 않았던 그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휴양지 등 아주 작은 도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유럽, 아프리카와 대양주 등 장거리 노선 또 각 국가별 대표 도시를 연결하는 운항 노선으로 좀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변화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인데도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네. 그 당초 설 당일에만 쉬고 연휴는 없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네.
설날에도 특검 사무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답니다. 그 2월 28일까지가 활동 시한인 특검으로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2월 초에 단행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였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도 조율해야 하고요.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큰 산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오늘 문학의 반정부 예술인들에게 정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미 구속돼 있는 전직 문화체육부 장관과 제1차관,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중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또다시 특검에 체포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 형식으로 수사를 받았던 최순실 씨가 또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신을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면서 특검 사무실 앞 취재진을 향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최순실 씨. 이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특검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고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 25일에 그 48시간 체포 수사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했었는데요. 특검에서는 그동안 최 씨에게 제기된 혐의와는 또 다른 차원의 그 미얀마 공적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알선 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특검과 특검 수사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풀이되고 있는 최순실 씨와의 삿바 싸움.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The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